반갑습니다. 성서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이 성막성소를 공부하면서 이제 성소의 뜰 부분을 통과하고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 첫 번째로 성소의 정문을 통과하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성소의 벽을 이루는 그러한 것들을 공부했고 이제 성막의 이렇게 덮개를 이 성소의 덮개를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소의 그 벽은 시딤나무를 이렇게 금으로 완전히 싸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덮개는 사중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제일 안쪽에는 이렇게 청색과 홍색과 자색과 그리고 가는 배실과 그리고 금실을 공고히 꼬아서 만든 그러한 이 덮개를 그렇게 사용했고 그 위에는 흰 염소 틀로 덮개를 만들었고 세 번째는 수양의 틀에 붉게 물을 들여서 그렇게 덮개를 사용했고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 예, 요즘으로 치면은 아마 물개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 해달의 가죽으로 그렇게 덮개를 만든 사중구조의 그러한 덮개를 그렇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덮개 하나하나가 온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던 그러한 이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그 해달의 가죽과 그리고 붉은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붉은 수양의 이 물감으로 물들인 그러한 수양의 그 털 가죽 이 구조와 그 다음에 또 흰 염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생애를 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흰 염소 털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하늘의 놀라움과 찬란함과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 성전의 이렇게 지붕 덮개를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성소 안에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먼저는 성소 안에 있는 그러한 이 세 가지의 기구들 가운데 하나를 오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 성소 안에는 이 제일 왼쪽에 들어와서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금 등대가 있었습니다. 일곱 개의 금 등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분향단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진설병 그러한 떡상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의 이 기구들 속에서 나타난 놀라우심을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먼저는 이제 우리가 이 들어와서 왼편에 있는 제일 먼저 이 금 등대, 정금으로 만든 등대를 이렇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분들은 이 일곱 촛대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초를 켜는 그러한 이 촛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감람류로 된 등을 켜는 그러한 등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등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이해하는 데 올바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등대에 관해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에 보면은 이 등대를 이렇게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관한 그러한 정확한 그러한 구술이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제가 한번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을 한번 낭독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은 참 뭐라 그럴까요? 이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반복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한번 이 부분을 읽고 시작하는 것이 훨씬 우리가 이 금등대에 관해서 공부하는데 이로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에는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가지 여섯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세 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며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도 같게 할지며 등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되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며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좀 긴 구절을 이렇게 읽어드렸지만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것이 우리가 대략의 그 등대를 이미지하는 데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 보면은 이 정금 등대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참 사실은 좀 복잡하죠. 정금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고 두드려서 쳐서 만들어서 그래서 가지 일곱을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편에 보면은 132편 1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 이 정금 등대는 오로지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23절에도 보면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을 것입니다. 아, 그리고 또 이 등대는 이 말씀을 상징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 산상수훈, 놀라운 산상수훈의 얘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계시록 1장 20절에도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등대 그리고 이 촛대라고 해도 우리가 무방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일곱 촛대에 관한 그러한 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너희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이 있으는 이는 하나님의 영이라. 아,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라 하고 또 성령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등대를 이 만들 때 정금 한 달란트로 쳐서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금 한 달란트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킬로그램으로 하면은 34.2kg 정도 된다고 이렇게 도량형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 덩어리가 34kg면은 상당히 큰 덩어리고 무게가 상당할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한국 마켓에 가서 이렇게 쌀을 사 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 쌀 한 봉지 킬로그램이 15kg이더라고요. 예, 가끔 제가 두 개를 들면은 무겁 다는 느낌을 받는데 34.2kg이니까 편의상 한 34kg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상당한 무게 금이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부피도 상당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금 한 달란트를 특별히 이렇게 이어 붙여서 이렇게 등잔을 만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주조해서 금을 주조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 한 덩어리를 쳐서 두드려서 그렇게 이렇게 금 등대를 만들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얼른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 이 금은 인장력이라 그러죠. 이렇게 두드리면 늘어나는 능력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학교 다닐 때 물리 시간에 그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을 두드리고 펴고 하는 이 버사렐의 지도 아래서 이렇게 그 금 등대를 하나의 금을 쳐서 두드려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참으로 고난을 많이 당하시고 또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신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기에 얼마나 참으로 올바른 방법인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이 하나의 덩어리의 금을 쳐서 두드려서 만드는데 정말로 이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 읽었지만은 그게 얼마나 정교한지 살구꽃 형상의 잔을 만들고 꽃받침을 만들고 그 위에 꽃을 만들고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형상을 찾아서 아마 조금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정확한 형상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있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의 그 성전의 기구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한 것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아 우리가 좀 이미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좀 띄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오로지 망치로 두드려서 펴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25장 40절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그렇게 만들어라. 아 그래서 모세는 본인이 그가 산에서 본 그러한 모든 식양을 그가 영감받은 버사렐이나 올리압에게 그렇게 전달해주고 버사렐과 올리압은 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직접 만들면서 그러한 그 식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금으로 만드는데 특별히 왜 살구꽃 잔 모양을 만들고 살구꽃 받침을 만들고 살구꽃을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해보시죠. 아, 살구꽃은 이 보면은 성경에도 몇 가지가 살구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런데 거기에 나중에 뒤에 보면은 뭐가 열렸더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는 것이 민수기에 그렇게 나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아마 살구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예레미야 1장 1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우리 여호와께서 질문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하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은 회복될 이스라엘을 그렇게 상징하는 그러한 문구로 사용한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살구나무를 왜 사용했을까? 물론 우리가 이 하늘에 가면은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이 꽃들 가운데 가장 먼저 피는 꽃의 종류들 가운데 하나가 살구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요즘 한국의 그 살구꽃이 봄에 굉장히 빨리 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러한 이 이스라엘 근동에도 이 살구꽃은 굉장히 먼저 피는 그러한 꽃 가운데 하나였을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아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사용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등대는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원줄기가 있어요. 중간에 원줄기가 있고 양쪽으로 세 줄기씩 이렇게 줄기를 뻗어서 나오도록 그렇게 만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벌써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줄기에 그 하나의 원줄기에는 네 개의 살구꽃 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있는 여섯 개의 그런 양쪽에 세 개씩 이렇게 있는 것에는 세 개씩의 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그렇게 만들어낸 형태로 그렇게 예쁘게 이렇게 금을 쳐서 한 덩이에 금을 쳐서 이 만드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는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가지니까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은 너희는 절로 뭘 하겠다? 좋은 열매를 맺겠다 하는 그 말씀이 저절로 생각나는 그러한 등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원줄기 되는 그 원줄기에 여섯 가지가 이렇게 붙어있는 형상의 그 등대처럼 우리도 늘 우리 주님에게 붙임바 되는 그래서 붙어있는 그러한 이 놀라운 신앙인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이 일곱 개의 이 등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등대 위에는 일곱 개의 그 등잔을 따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등대를 보거나 잔을 실제로 봤으면은 우리의 그 이해력이 훨씬 더 뛰어났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만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개의 그러한 이 등대 위에 각각의 잔을 일곱 개 만들어서 거기에 심지를 넣고 기름을 넣고 불을 켰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곱 개 잔에 어떤 것을 넣어서 이렇게 이 불을 켜라 그랬냐 하면은 특별히 감람유를 끓이지 않은, 예, 끓이지 않은 그러한 감람유를 그렇게 그 안에 부어서 그렇게 불을 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출애굽기 27장 20절에 감람유를 끓이지 말고 그렇게 등불을 켜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정극의 앞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하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4장 2절에도 보면은 이 등잔에 사용했던 기름은 순수한 기름, 예,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서 사용해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 올리브유, 감람유를 특별히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이 순수한 기름, 깨끗한 기름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처음 짠 아주 깨끗한 그러한 기름을 가지고 와서 그 등잔에다가 부어서 이렇게 불을 켜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메시아라는 글을 우리가 잘 알죠. 메시아,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럽니다. 메시아, 그리고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래서 그 두 낱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마태가 제일 처음 성경에 기록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문맥이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예, 그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이 예수는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마태가 이렇게 더 많이 표현하기 위해서 제일 첫 문장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란 이 뜻은 여러분도 잘 알지만은 기름을 부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는 그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유를 특별히 부었는데 이 감람유는 이 짜야 짜가지고 만든, 그래서 짠 그런 감람유를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겟셋만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많이 상기하고 많이 명상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겟셋만에라는 뜻도 기름 짜는 곳이었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겟셋만의 근처에서 아마 많은 올리브 나무들이 있었을 것 같고 그곳에서 아마 기름 털들이 많이 있어서 기름을 어떻게 땄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큰 돌로 된 맷돌 같은 곳에 이렇게 올리브 그 열매들을 그렇게 넣고 그걸 눌러서 그렇게 짜는 그러한 기름의 형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어떤 절구통 같은 데에다 넣고 그렇게 밟아서 그렇게 눌러서 그렇게 짜는 기름의 형태였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오늘날도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 사용하는 올리브유 기름을 제가 이렇게 가끔 사러 가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여러 종류의 기름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짜는 형태나 어떻게 채취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올리브유 기름들이 있는데, 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참으로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 그것이 얼마나 이 성전에서 감람유를 사용한 그리고 순결한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끓이지 말고 짜서 접을 내서 사용한 그 기름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이 계속 이 성소 안에서 불을 켜라고 했던 그 비유는 참으로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 성소 안에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감금해야 됐고, 그래서 이 그 불을 계속 켜는 일에 아주 조심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이제 이 라이트를 켜고 사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구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등잔의 불이 어떤 것인지는 사실은 잘 저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고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저희들보다 부모님 세대에는 이 등잔을 사용했고 등불을 사용한 것을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외갓댁에 가면은 그곳에는 전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등잔을 사용하고 등잔 받침대가 있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고 밤새 재미있어서 그 불을 이렇게 말을 크게 하면 꺼지기 때문에 말을 크게 하면서 끄고 놀았던 기억이 제가 어릴 때 있습니다만은 저도 정확하게는 이 등잔을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등잔에는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거기에 심지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불을 밝혔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38절에 보면은 이 등대를 만들 때 거기에 합해서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집게가 뭘까 제가 참 그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아마 정리할 수 있는 가위 종류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 금으로 만든 가위나 아니면은 집게로 이렇게 심지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심지를 기름에 담가 놨기 때문에 그 심지의 불꽃을 정확한 불꽃을 이렇게 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불빛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 관리 감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심지가 너무 길거나 높으면은 끄름이 많이 생기고 불이 너무 크게 일어났을 것이고 그 심지가 또 기름에 너무 많이 담궈져 있으면은 불이 사그라지거나 꺼질 그러한 확률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 기름에 타는 심지가 어느 정도 타고 나면은 거기에서 불똥이 생겨서 그 불들이 밝지 않는 그러한 현상들이 났던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등대를 금 등대를 만들 때는 그 집게와 그릇 불똥을 담는 그릇도 금으로 같이 만들어라 그랬는데 아 오늘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그 심지가 잔의 심지가 너무 높아지면은 문제가 생겨요. 예, 우리가 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또 남들보다 내가 낫다는 그러한 자고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우리의 심지가 좀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우리에게서 거름이 생겨요. 아 좋지 않은 순수한 기름 감람유로 아주 정확한 이 불의 세기를 가지고 이 성전 안을 밝혀야 될 것인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높아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거름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제사장들은 이 심지를 잘라줘서 그게 높지 않도록 적당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신앙의 침체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의 이 심지가 늘 한결같은 높이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신앙의 깊이가 어떨 때는 기름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서 아 그래서 우리의 심지가 간당간당해져서 우리의 불빛이 아주 흐려지고 움직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말씀으로 얼른 우리의 심지를 다시 원상태대로 이렇게 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서 아주 좋지 못한 불평과 불만과 또 우리가 참으로 이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불똥들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얼른 그러한 것들을 다 담아서 제거해서 우리가 항상 여호와 앞에서 올바른 등잔의 불로 이렇게 이 비춰져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 등대를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이 기구들을 다 살펴보면은 이 세 가지의 기구는 오로지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드러내주는 그런 아주 놀라운 것인데 특별히 그 일곱 촛대는 일곱 가지들의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하신 빛과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상징한다. 우리 성경에는 숫자가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나 뭐 하나 하면은 우리가 유일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뭐 둘, 셋, 넷 이렇게 우리가 모든 숫자의 의미를 다 부여할 수는 없지만은 특별히 4라는 숫자는 참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난이 많았던 것들을 그래서 이 40대를 가만매를 맞았다 뭐 이런 얘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이렇게 이 종살이한 40 또 40일 금식 또 40년을 강야에서 돈 그래서 사자와 관련된 그런 것들도 성경에서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또 오나 육에 관한 것 특별히 육은 이 아주 사탄의 그러한 이 상징하는 숫자로 많이 활용된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완전한 숫자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분들은 다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금으로 만든 이 등대는 참으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생애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6장 3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 자라나기를 연한 가지 같다 하는 이 가지라는 그러한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예,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었고, 예, 빛이는 빛이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순수한 감람류, 예, 그래서 이 감람류는 참으로 이 겟세마네 동산을 상징하기에 얼마나 참 좋은 그런 비유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항상 빛으로 그렇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상징이 이 빛으로 상징된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성전 안에는 사실은 구조가 아무 빛도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성전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온 벽이 다 막혀 있었고, 그 다음에 덮개가 사중구도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일곱 그 금 등대에서 비치는 그 빛 외에는 다른 빛이 하나도 성소 안에서 비치지가 않는 구조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오로지 비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빛 외에는 우리가 다른 빛에 반응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빛이 이렇게 오면은 어둠이 물러가죠. 예, 그래서 사실은 아침 미명에 빛이 또 올라오면은 어둠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 다음에 빛이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나무 뒤에 있던 어둠까지도 다 사라져서 나중에 이제 이 햇볕이 많이 떠오를 때 되면은 온 세상이 빛으로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둠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도록 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태양으로 떠오르도록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떤 빛들을 취합니까? 사실은 이 잘못된 빛들, 잘못 사용된 빛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그렇게 사용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따르는 백성은 빛 안에 거할 수가 있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헌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동기가 우리가 참으로 순수해져야 될 것입니다. 신앙을 하는데 제가 참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신앙을 하지만은 우리가 처음 믿었던 신앙,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다 결심하던 그 결심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생활을 오래 10년, 20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야 되겠다고 하던 그러한 그 생각이 점차 흐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교회에서 직책을 맡기 시작하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님이 되고 이러한 교회 직책들을 우리가 자꾸 가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순수한 신앙보다는 우리가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신앙, 원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처음 만났던 그 빛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들로 우리가 바뀌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로 자라가시면 참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밤이 찾아올 때 빛이 언제 필요합니까? 밤이 찾아올 때, 또 우리의 위기의 시간에 우리는 개인적인 성령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은 이 열처녀들이 다 같이 이렇게 등잔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등잔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신랑이 온다, 아주 지체되고 난 다음에 신랑이 온다 할 때 다섯 처녀는 낭패를 본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다섯 처녀가 낭패를 본 이유는 그들이 신랑 측에서 준비해 준 그 등잔만 아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이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또 성령을 그들 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치 않았을 것이지만 오늘날의 많은 분들은 교회에서 지시하는 대로 교회 지도자가 행하는 대로 예, 교회 또 큰 그 교회들이 또 어떤 지도자들이 주는 그러한 것에만 만족하고 나의 개인의 신앙을 준비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늘 우리 개인의 신앙을 준비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유혹이 엄습할 때 또 시험이 닥쳐올 때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 성소 안에 참으로 들어가는 경험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제가 앞에도 읽었지만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요한복음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등 일곱 등대 속에서 우리가 늘 그 불을 감금하고 그 불이 밝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늘 제사장들이 노력했듯이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이 성전 우리의 거룩한 이 성전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의 이 말씀의 빛이 꺼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또 심지가 높아진 것이 있으면은 그걸 낮춰야 될 거예요. 또 낮춰진 부분이 있으면은 또 우리가 도두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늘 우리 속에 불똥들이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성소 안에는 다른 빛이 없다 그랬어요. 이 등대의 불빛 외에는 비치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이 등대되는 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우리가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성장하시고 우리도 밝은 빛으로 나가시는 그러한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성소 안에 있는 두 번째 기구인 이 진설병에 대해서 또 떡상이라도 얘기하는 이 진설병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